출애굽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연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제가 읽는 성경 버전이랑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예전 번역을 쓰시는 거죠? 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교회는 제가 떠날 때랑 똑같이 예배 순서도 그대로고 예. 고향에 온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앞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앞장의 5장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의 내용이 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2절 말씀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굉장히 화를 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지금 화가 났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화가 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잘 풀어지고 잘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체험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만 진행될 거라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에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대면 바로가 벌벌 떨면서 아이고 그러냐 빨리 데리고 나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럴 줄 알았더니 바로가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갖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고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게을러서 네가 일을 좀 더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일을 더 시켜야겠다 막 학대하고 벽돌 만드는데 막 재료도 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상태 더 나빠지는 상태로 악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제 자기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괜히 바로 왕한테 가서 쓸데없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갖고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라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모세에게 괜히 뭐라고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고 불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를 굳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부르셔갖고 여러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백성들은 자기를 막 따라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바로는 여전히 강퍅하고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 탓을 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을 믿고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부르심이라고 믿고 나아가는데 상황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죠. 더 악화되고 사람들은 이것을 다 내 책임이라 그래요. 다 나에게 탓을 돌리고 나를 원망합니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시거나 그런 일들을 또 겪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시며 보살피고 헌신하셨는데 자꾸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은 분열해서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마다 이게 다 목사님 탓이라고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사람들은 내 탓을 하고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랬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순종해서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아기들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기저귀를 안 채워놓으면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자기의 흔적들을 다 남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막 치우면서 지금 하는 말들로 지금 여기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누구도 저의 잘못이라고 원망하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인 것 같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이 고생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다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사람 사이의 문제, 교회 문제 살아가시면서 나는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막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마치 내 탓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나를 원망해요. 아무런 변화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평하고 막 화를 내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로 바쳐질 이삭 대신에 갑자기 어디선가 염소 한 마리가 딱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사닥다리가 막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적과 하나님과 씨름도 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도 그 애굽의 노예가 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하나님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 내 어려운 상황을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전능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설교나 그런 간증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내가 뭔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전능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막 감동이 되고 막 은혜를 받는 거죠. 내가 의학으로,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은혜를 받죠. 내가 사업이 다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업이 다 회복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습니다. 아멘! 내 아들이 공부를 정말 못했는데 은혜를 받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아멘! 뭔가 이런 기적 같은 스토리, 전능의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막 놀라운 이런 성공 스토리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저마다 풀지 못하는 문제,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 다 문제를 들고 나와서 어려운 상황들 다 들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시다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다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은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전부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나 어떤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인격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와 같이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사람들은 자꾸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해결사처럼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전능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커녕 같이 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계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잘 아시나요? 아마 평생 살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횟수로는 13년이고요. 만 12년 차가 되어 가는데 와이프랑 좀 싸우고 나서 와이프가 나 안 삐졌어. 나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진짜 안 삐지고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 아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희 아이가 4명인데 지금 뱃속에 한 명 더 임신해서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이렇게 넓히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아서 저는 편의상 아이들을 번호로 부르고 있습니다. 4번이 태어날 때 일이에요. 3번이 태어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와이프 혼자 병원 가서 아기를 낳고 오고 막 그랬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안쓰럽고. 4번이 태어날 때는 제가 어떻게든지 옆에 꼭 있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병원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와이프랑 같이 입원을 하고 유도분만 주사를 맞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아침부터 일찍 가서 제가 아침도 못 먹고 또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뭘 먹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날도 그랬던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저희 와이프가 저를 불쌍히 여기사 가서 점심을 먹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도 순진하게 아 그럼 빨리 먹고 올게 막 감사해 하면서 밖에 나가서 막 배 터지게 막 하딩 10개랑 막 프라이라이스 콤보를 막 세트로 시켜서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딱 드는 거죠. 뭔가 쎄한 느낌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들어가니까 제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제가 나가자마자 진통이 막 시작돼갖고 애가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 막 난리가 나고 있었던 거죠. 배불리 먹고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와이프가 밥이 맛있었냐고 밥이 넘어가냐고 막 한마디를 하는데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와이프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어도 내가 참았어야 되는 건데 와이프 옆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10년을 넘게 살아도 와이프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거죠. 아마 죽을 때까지 저는 제 와이프의 마음을 잘 모를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는 모르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아, 아버지는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어머니는 저런 역할이구나. 그 일을 보면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제가 아기를 4명이나 낳아보니까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버지의 인격이 되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 그 마음, 그 인격 자체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밤새서 저를 옆에서 간호해 주셨어요. 그때 부모님이 하는 일은 아, 아이가 아프면 옆에서 간호를 하는 건 간호를 해주는 것이구나. 어릴 때는 그냥 일을 보면서 그렇게 알았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이가 아파 보니까 특별히 저희 1번이 많이 아팠는데요. 이 아이가 아파 보니까 이 아이의 아픔이 제 아픔인 거예요.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밤새서 지켜보면서 간호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인격이 되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인지를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 같은 일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인격 자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격을 알려면 우리가 그 인격이 되어봐야 돼요. 부모를 알려면 부모가 되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옆에 사는 아내나 남편이 될 수 없으니 평생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문제가 나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인 우리가 옆에 사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너가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도덕을 닦아서 신을 만족시키면 너가 복을 받고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가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자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본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인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격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도 아무리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이 상황이 나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삶은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삶은 지옥이라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케 되어지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시면 처음에는 그도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왜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저 원수들의 세력에서 날 건져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크신 팔을 펴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던 다윗이 점점 시편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다윗 안에 부어지게 되니까 그의 시편의 고백이 다 바뀌게 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는 나의 방패시오. 고백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모세처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지금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셨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알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장 4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 약속을 평생 붙들고 살았지만 그 약속이 그들의 생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했던 그 약속이 너한테는 이제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는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는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항상 변화가 없고 같은 모습인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받아도 은혜는 받아도 들을 때 아 맞아 그렇지 아멘 막 감동하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내 삶에 가선 그 약속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냥 듣기에 다 좋은 이야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본 적은 없고 실제가 된 적은 없지만 그냥 들을 때 참 좋은 이야기 감동이 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내가 안수 집사고 뭐 장로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직분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된 적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마음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불렀는지 그 마음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인 그 자기의 죄를 보고 고백한 그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들어서 머리로 내용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칩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되는 이야기일 뿐인 거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는 그냥 다 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식당 봉사 청소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복을 못 받게 되면 자기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자기가 좀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모세처럼 이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나에게 이런 것도 안 해주시고 기적도 안 베풀어주시고 나 힘들게 한다고. 이 수많은 좋은 약속의 말씀들이 나는 한 번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이, 그 언약들이 너한테는 실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 때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겠다. 지금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까 들어오신 인격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가능케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사건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고통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데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내려놓아야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어지고 내려놓게 되어지고 죽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져요. 남편을 사랑해야지 아내를 용서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남편이랑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대요. 옆집에서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올 정도로 매일같이 남편이랑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복음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남편을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남편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죄인인 자기가 뭐라고 저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했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그냥 용서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래요. 이것이 정말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바로왕처럼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학대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하나님은 내 삶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다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고 자기 문제를 풀어주기만을 기대하고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가 행하는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체, 내 마음, 내 인격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인격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이 욥기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까지 욥은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자기에게 복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그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자기는 병에 걸렸어요. 친구들 와이프는 다 자기 욕을 하고 자기 탓을 하고 자기에게 잘못을 돌립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신다던 하나님인데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던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상황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욥은 점점 자기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욥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자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체를 욥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동안 해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욥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욥 안에 들어오게 되자 그동안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침내 욥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아내가 자기 탓을 하고 친구들이 다 너 잘못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그 자체를 안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욥이 마지막에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정말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인격을 주기 원한다. 내 기적, 내 능력, 내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인격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이 모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귀한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삶에 지옥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